예전과 다르게요, 우리가 식당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은요, 취식하는 행위만 하지 않아요.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두 눈의 시선은 어딜 향해요? 밥이 아니라 자그만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예전에는요, 신문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거나 팔짱을 끼운 채로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너무 잘 아시죠? 전부 다 손에 어때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화면 속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광경을 보면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휙휙 올리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손가락으로 타닥타닥 타자를 치면서 채팅을 하고 댓글을 올립니다. 활발하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친구들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뜨니까 전화하면 되는 일입니다. 통화가 안 되어도 카톡 보내놓고 노란 숫자 1이 사라졌나 남아있나, 이거 읽었나 안 읽었나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아있구나 알게 돼요. 대면하여 만나지 않아도 누군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요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잊어버리면요, 분실하게 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서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거 당장 없으면 관계가 단절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뭐가 잘 안 되기라도 하면 나하고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동네 핸드폰 가게 아저씨. 가서 상담해야 될 일이 꽤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요? 여러분,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요, 디지털 기기로는 비생산적인 소통만 하게 될 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통을 이 기기들이 도리어 방해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지하철 공사가 주최했던 시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시가 있는데 제목이 사막입니다. 예,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짧은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황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깊은 외로움인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이 낸 발자국을 다시 뒤돌아가면 보면서, 야, 이 발자국 봐, 나는 이 길에 혼자가 아니야 라고 자기 위안을 애써 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과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주제가 이랬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지할 가족과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76%.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그 정도면 제법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사를 했던 41개국의 평균은 얼마였냐면요, 89%였어요. 높죠. 76%의 우리나라는 41개국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에요. 고독부 장관에가 있는, 새롭게 세운 영국의 결과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93%. 그렇게나 높은 수치인데 외로움이 심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홀로 외로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요 질병과 같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린다 합니다. 심각한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매일 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문제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의 탄식 가운데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독한 사람의 탄식 가운데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바른 소리 해야 되고 백성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데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독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해야 했었던 선지자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왜 유독 더 그랬냐면은 심판이 너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꾸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범죄를 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당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엄중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너무 무관심했지, 엄마가 그동안 너무 야속했지, 이렇게 좋은 말로만 하다가는 될 일이 없어요. 늦어요.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선명하게 심판을 전하게 되고 이제 유다 사람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삶이 자꾸만 비참해져 가는 거였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입도 뻥끗 못하도록 선지자적 영성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훨씬 일하기 좋을 텐데 예레미야에게는 일절 그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요, 가두면 갇힙니다. 살아가는 내내 비방과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지독히도 외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5장 17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아는 채로 주님은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처지인지 말하고 있어요. 20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보는 본문 6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역.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려서 믿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하면, 믿을 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예레미야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탄식의 고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탄식은 정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너무나 솔직합니다. 몇 마디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때문에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욕감, 치욕감을 느낍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식이나 돼서 저래서야 되나 혀를 차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 제 자녀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 권사님,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정말 나아질까요? 장로님, 제 상태가 좀 거시기해서 기도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의, 성도들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독과 탄식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탄식하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향해서 믿음 없다고 약한 소리 말라는 식으로 치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탄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11절 상반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용사와 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렇게까지 당하여 망가지지만 용사와 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의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나의 사정을 다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폐부와 심장,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정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시니 나의 탄식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가까이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고독을 경험합니다.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고 옆에 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플 때 고독하고 우리 마음이 아플 때 그렇게도 외롭습니다. 느닷없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스스로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이 당장 나의 영혼의 깊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나의 탄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밀접하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내뱉는 탄식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아뢰할 수 있는 주님,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이 블레싱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사랑의 그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외로워 탄식하고 괴로워 신음하는 자들이 그 깊은 탄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의 새로운 걸음이 여러분의 VIP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자를 달려가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저앉은 자를 달려가게 하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던 건 집안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 어쩌고 어쩌고 하면 이 사람들이 너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로운 법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처지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외로움을 먼저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할 뿐만 아니라 따져 묻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때로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하면 왜 악한 자의 삶에는 저렇게 꽃이 만발한데 왜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가시가 가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맞는 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불러요. 동문서답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골에 어떤 아가씨가 서울 나들이를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볼까 택시를 잡아 탔어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문이 탈칵 하고 잠기는 겁니다. 시골 아가씨가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서 기사분께 물어봅니다. 기사님, 왜 차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기사분이 말합니다. 아가씨, 60km가 넘으면 차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네, 시골 아가씨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기사님? 저 57km밖에 안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동문서답으로 자기 몸무게를 밝히는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문서답을 할 때는요, 질문이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답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협의적 질문에 하나님은 광의적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왜 잘 되는지 답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차분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꾸지람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저앉은 예레미야를 보행자를 넘어서 말과 함께 달릴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으로 보여요. 넘치는 물결을 넘어서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겨우 달렸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을 세워서 경주하는 말과 견주어도 될 사람으로 빚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예레미야는 이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속으로 집중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 문제만 골똘히 생각합니다. 자꾸 안으로 안으로 자꾸 내 마음, 내 감정, 내 서러움, 내 괴로움, 내 외로움, 내 아픔, 내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말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맨날 부여잡고 있는 그거 말고 내 손으로 가리키는 이걸 봐봐. 내 것만 몰두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정도 일로 옥신각신 견줄 게 아니고 이제 말과 함께 겨루어야지, 달려야지, 이제 넘쳐나는 물결도 딱 마주해서 넘어서야지, 헤쳐나가야지, 우리 문제에 매몰되어 탄식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내던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로워할 새가 어딨니? 외로울 수 있어. 그러나 다른 것도 봐야 해. 너무 거기에만 힘겨워만 하지 말고 너의 탄식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또 다른 것을 바라보렴. 땅의 일만 보지 말고 고개 들어서 하늘의 일도 바라보렴. 여러분, 가수 윤복희 권사님을 잘 아시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다 잃고 3살 터울 오빠 윤한기 목사님과 함께 여관 부엌에서 또 교회 지하에서 쪽잠을 자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 블레싱에 모시고 싶은데 오전에는 노래를 잘 안 하신대요. 목 컨디션 때문에. 여러분, 이분에게 삶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많았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너무나 아팠던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허스키한 보이스의 루이 암스트롱 그분의 모창을 많이 했다 그래요. 노래를 뭐 날마다 하니까 성대가 많이 상했습니다. 76년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 안에 혹이 생겼고 후두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수가 성대 결절을 넘어서서 후두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가수 인생 거의 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할 일이겠어요. 의사도 목젖을 떼어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로는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오빠 윤한기 씨와 함께 약속된 공연을 마칠 때 윤한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이번이 고별 공연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오빠 윤한기 씨가 뭔가 마음이 아파서 외롭고 너무나 힘겨워하는 그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빠와 동생이 의기투합을 해서 멋진 노래 하나를 작곡하고 작사합니다. 이 노래는 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입니다. 그죠?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윤한기 씨 역시 폐결핵 선고를 받았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그죠? 영원한 형제야. 마지막 나레이션이 인상적입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윤복희 씨 깨어진 가정의 일로, 사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힘겨울 때 과거에 미국에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목사님이 되셨었죠. 전해주었던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에 그 성경 떠올라서 그걸 펼쳐보면서 영적 상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때마침 곽규석 씨에게 전화가 와요. 야, 성경 공부 모임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났던 분이 하용조 당시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대중문화계에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연예인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윤복희 씨가 바빠서 자기 몸이 아픈 것도 후두암도 잊어버린 채 지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용조 목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는 사이에 다시 진단을 해보았더니 깨끗하게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재능 많은 사람,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 인생의 질곡은 말도 못할 외로움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앉은 이 사람을 달려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수많은 간증이 채워주셨고 대중문화계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력으로 많은 연예인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으로 복음과 생명을 전하게끔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명곡을 통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노랫말에 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긴 밤을 지나면서 사무치는 외로움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도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탄식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길을 몰라 주저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 VIP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탄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수고의 섬김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탄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느끼는 모습입니다. 이 외로움의 삶에서, 고독함에서 하나님,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명대로 살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고 탄식만 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붙드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찬양합니다. 당신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외로움의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 가운데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락 같은 그 믿음을 신뢰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사명자로 삼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여 가족들 머리 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힘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여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